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또 격려가 이 연말 연초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이 속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이어서 제가 시 한 수 읽어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연복 시인이라고 계십니다. 되게 따뜻한 시를 잘 쓰시더라고요. 아마도 또 신앙인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신 송년의 기도, 한 해를 보내면서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깨끗이 이별하게 하소서. 내 안에 오래 살아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미움과 시기와 불평, 쓸데없는 불안과 걱정, 가슴 속에서 말끔히 도려내게 하소서. 단 한 번뿐인 나의 소중한 생을 갉아먹는 나쁜 생각들과 습관들을 한데 모아 활활 불태워버리고 새 삶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지나고 나면 뭐 감사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해야 될 제목들도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본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서 지우고 싶은 혹은 돌이키고 싶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다시 한번 이 연말 연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요. 장로교 목사가 된 것이 퍽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장로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쪽에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신실하신 선택과 그분이 덮어놓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모든 사랑과 애정을 끝까지 밀고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의지가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 저는 이 교리를 가르치는 장로교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펴보아도 제 개인적인 삶이나 또 담임 목사로서의 삶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게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믿어주시고 저를 사랑해주시고 저를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남겨진 과제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또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게 될 텐데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릴 것인가. 우리가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자주 이제 관용구처럼 말씀드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그래서 신앙생활 해보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옛 습관을 반복해요.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또 반복되는 패턴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상존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뒤따라가면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과 같이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신령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과는 조금은 다른, 완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자의 어떤 결실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그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뒤따라 걷겠습니다. 그분을 흠모하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끝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흡족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런 신령함에 어떤 눈뜨고 신령함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의 복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와의 이야기, 이제 하나님과의 그 티키타카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로 정리가 됩니다. 제가 마무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하나님도 끈질기십니다. 모세를 이렇게 잘 다루셔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안위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의 모든 계획을 설명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세요. 네가 가라. 그리고 내가 말한 이 말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모세가 계속 극구 반대합니다. 거절해요. 근데 총 몇 번 거절하냐면 오늘 말씀까지 확인해 볼 텐데 다섯 번 거절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현현하셔서 정말 신령한 음성 한 번만 들려주셔도 우리는 그 말씀 따라 갈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정말 쇠고집 똥꼬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거절, 거부의 의사를 비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어조가 상당히 강경해요. 이유는 뭐냐면 모세의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썩은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사실 하나님 앞에 덤벼들듯이 막 자신의 어떤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쏟아내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다 우르시고 어루만지셔서 모세에게 그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이 참 멋지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만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잠깐 띄워주십시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지팡이가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뱀은 언제나 애굽 왕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모세는 뱀으로 바뀐 지팡이를 보자마자 피하여서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동물 뱀이 아니라 파라오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꼬리를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왕권보다 우위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죠. 두 번째는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적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형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또 모세의 지난 날이 마치 쉽게 낫지 않는 난치병, 불치병과 같은 그 나병이 옮은 손과 같은 그런 형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누가 치유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성 들이시고 공 들이시고 기적까지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또 거절하는 거예요. 이 거절이 네 번째 거절입니다. 근데 뭐라고 거절하냐면 오 주여 나는 본래 자 뭘 잘 못한대요? 말을 잘 못한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그 가라 하시는 명령을 따라가서 뭔가 말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언변이 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렇게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거죠. 퀴즈 드립니다. 모세가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 모세는 방금 말 잘 못한다 그랬어요. 퀴즈 드릴게요. 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뻥이에요, 이게. 회피하는 겁니다. 이유도 있어요. 근거도 있습니다. 한번 일단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성경에서 확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옳거든요. 출애굽기에 이렇게 투영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땠다 그래요? 능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모세는 어쩌면 파라오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왕궁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때 상황이 딱 소위 아다리가 딱 맞으면 파라오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모세가 지금 말을 잘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면서 거절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살다가 지금은 미디안 땅에서 몇 년 살죠? 40년 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외국 생활하면 발음이 어떻게 돼요? 이게 약간 한국어도 아니고 그 나라 말도 아닌 약간 묘한 억양을 띠게 됩니다. 저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박찬호 선수가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막 폭격을 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걸출한 그런 투수로 이름을 날렸죠. 근데 미국에 꽤 일찍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학생활 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투수로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나이가 또 한 몇십 년 지나서 이렇게 해설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그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영어 흐름이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어의 그 뭐 이 억양이나 어떤 그 흐름에 이제 그 자신의 언어 구사가 더 맞춰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한국어로 구사하지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미디안 땅에서 한 40년 살고 보니까 입이 뻣뻣해졌습니다. 말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계속 뭘 찾는다고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모세의 아직 다 치유되지 않은 썩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날의 후회, 아픔, 좌절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의 이 패턴과 유사한 패턴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도 많아요. 어떤 역할을 좀 부탁드리면, 아우, 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진짜 못해요.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말 잘하는 것 같습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까? 네, 지난 성탄절 때 보셨잖아요. 이 관계상이 없으면 저는 사시나무 떨도 떨어요. 예, 사실, 이렇게 언어에 이렇게 더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야 되겠지만, 저도 엄청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게 사실은 좀 위축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패턴이 있어요.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예레미야도 그 말을 했었습니다. 저 말 잘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하면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약간 이유 있는 핑계죠. 이유 있는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는 그쪽에 능하지 못합니다. 능변도 아니고 달변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패턴인데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면 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그걸 말하면 된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중요한 감정 하나를 하나님이 건드세요.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 놀랍게도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이렇게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도 맡겨주시는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사람들, 너 주변을 둘러싼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정말 그림,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묘사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네가 네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다. 네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다. 여호와께는 손이 없죠. 그런데 마치 예레미야가 그런 감동을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신령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예레미야를 어루만지시고 안위하십니다. 이후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정말로 귀하게, 요긴하게 사용되게 되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신약성경에 보면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는 보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예를 들면 로마서도 전체도 아니고 어떤 한 장을 가지고 수백 편의 논문과 책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학자이자 목회자였어요.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도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사실 이렇게 말이 조금 유창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인데요. 여러분 중에는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대해보면 약골이고 말재주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점과 싸우고 있고 그 약점을 바울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면 기가 막혀. 와, 은혜가 돼. 그런데 막상 대해보면 보기보다 약골이고 애게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말재주도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형편, 바울의 어떤 외모, 어떤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아우라가 그렇게 크게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사역했을까? 고린도전서에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웅변술, 탁월한 지혜, 그것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절 여러분이요. 시작.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에 천착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의 감정, 사도 바울의 정서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어떻게 했다고요?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떨었대요, 안 떨었대요? 떨었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무언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떨림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 그리고 내가 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도 늘 직면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뚫어냈는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 의지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복음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감당해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예배자들, 이 시간 예배하시는 또 성도님들, 청년들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한두 번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명에는 사명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이 있나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신 그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서 여러분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서 여러분을 그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자녀됨의 그 사명을 주셨고 때로 부모로서의 사명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모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없을 뿐더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의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좀 짓궂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인생이 잘 됩니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좀 센 표현으로 발본색원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살아가도록 그 모든 삶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훈하세요. 그래서 제가 두렵게 자주 외우는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할 때 너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뭐가 작동한다는 거죠? 자꾸만 나의 명철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 시험대 앞에 놓이게 됩니다. 바라기로는 올 한 해 제가 좀 짓궂은 얘기인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 의지하다가 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좀 후회스러운 삶을 사셨거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새해 하나님께서 초대하세요. 너 네 힘 의지하며 살래? 내 힘 의지하면서 살래? 하나님은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2025년 이 시작점에서 그리고 남아있는 나의 평생의 시작점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오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말 잘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교훈하는지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사람에게 입을 지어준 것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어떻게 하시겠대요? 함께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내가 함께 있을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입과도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거고 너의 입과도 함께 있어서 네가 시의적절하게 때마다 시마다 할 말 내가 가르쳐줄게.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타이르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의 묘사를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분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그 다음 절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선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해 보면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예루살렘 수도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도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누이셨죠?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한 모습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곳도 나사렛이라는 곳이었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빠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던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그 소개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비하하는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예수님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던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자신의 삶을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모든 공생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다가올 2025년 앞으로 나의 남은 평생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원래 근거가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로 죄짓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삶에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도, 이 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말을 이렇게 좀 고백하게 될지, 어떤 식으로 말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3장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에 속해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죄의 길로, 악의 길로, 교만의 길로, 우매한 자의 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갑니다. 때때로 핍박합니다.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때에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너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일러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생각과 말에 있어서도 오직 성령께 이끌려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러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주시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너희 살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동의가 될 법한데 모세는 마지막에 거의 격정적인 반응을 마지막으로 터뜨리는데요. 4장 13절 여러분 읽으실 때 이거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거의 폭발하는 겁니다. 오 주여 보낼, 이게 평서문으로 돼 있는데 아우 저 못해요. 진짜 못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뉘앙스를 조금 잘 살린 번역이 쉬운 성경 번역이더라고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냐 없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현현을 지금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못한다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 보내세요. 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이지만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모세의 마음속에 그 썩은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고 싶겠냐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정말 싫다라는 거예요. 나 정말 그거 못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과 그 이전에 후회스러웠던 그 현실과 내가 다시 직면한다는 거는 죽기보다 싫어요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좀 볼 텐데요. 13절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니까 처음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노하여 이르시되.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이럴 정도로 소위 하나님께서 열이 받으신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까지 정말 이야기하고 설득하는데 다섯 번째 거절을 하니까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여 이르시되 근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모세의 형이 아론이라는 이름의 형이 있었는데 그가 말을 언변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거다.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거죠. 네가 정 그렇게 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사람을 붙여서 그리고 너의 형제니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모든 일들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니 하면서 하나님이 매우 매우 이렇게 섬세한 방식으로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거다. 너는 너 혼자 말하지 말고 아론에게 말을 해라. 그럼 아론이 말주변이 좀 있으니까 그 은사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야기하도록 할게. 내가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앞으로 너희들이 행할 일을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줄게. 하나님이 이런 정도로까지 정성 들여서 지침을 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28절 오늘 보면 읽진 않았는데요.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간 다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파라오 앞에도 혼자 가지 말고 장로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함께 나가라고 이야기하셨었죠. 자,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론이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한테 이야기를 전하고 아론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언어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에 이런 결론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백성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믿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대로 모세는 아론한테 말하고 아론이 백성들한테 말했더니 백성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었다. 실제로 모세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아론이라는 매우 매우 중요한 동역자와 함께 이 일에 이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 못한 게 있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세 고집 셉니까 안 셉니까? 엄청 세죠? 네, 엄청 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고집 세십니까? 안 세십니까? 아, 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뭐 조심스럽지만 사람은 크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겉고집이 있는 사람과 겉으로는 고집이 없는데 속고집이 쇄심줄인 사람. 네. 겉으로 부들부들한 사람 중에 속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가 속으로 딱 기준 세운 거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튼 근데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고집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과 성정에 맞게 하나님은 대우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 아론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좀 부드럽게 이뤄질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돌봐줄게, 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게 모세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고 아론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혼자 이룰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신앙이 불이 지펴지고 신앙이 성장할 때 반드시 옆에 교회가 있고 누군가가 있게 됩니다. 혼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거 좀 세게 얘기한 건데 저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정말 모두가 다 다락방이든 봉사부서든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바람에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아론을, 또 다른 장로들을, 또 다른 동역자를 마련해 주셨을지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름빛교회라는 곳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등록하셨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여러분이 다락방에는 꼭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아마 다음 주에서 다락방 이게 신청, 그게 또 이제 주보에 공고가 될 텐데 기도하셨다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을 다락방이라는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의 동역자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 아름빛교회를 세워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대목인데요. 18절에 이제 모세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드로에게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자 근데 파란 글씨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모세가 이드로에게 꺼낸 얘기예요. 자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자 끊겠습니다. 요게 이제 모세가 이드로에게 아 이제 내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낸 내용인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 둘째 줄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자,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리까리하죠. 근데 방금 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 이런 거는 싹 빼고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사실 이거는 온건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둘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드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이러이러한 명령을 주셔서 제가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드로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아마도 모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었어요. 딸들만 있었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대리사위처럼 들어와서 이드로의 모든 양떼들을 맡아서 보고 있었으니 모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장인어른과 가족들이 놀라지 않게 약간은 캄 다운시켜서 톤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내가 한번 가서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로 좀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묵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언어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언어를 매우 적절하게 아름답게 구사할 것을 요구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말씀에도 너희 말을 소금과 같이 해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면 정말로 그 관계나 상황이 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목회자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 언어가 아주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아주 적절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절한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따뜻하고 온건한 말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잠언 25장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알아서 움직이는 사과 있느라.
네, 마치 이 말과 같이 이드로와 자기의 아내, 자기의 가족들에게 매우 시의적절하게 적절하게 톤을 다운시켜서 모세가 이야기를 전했고 평안히 가라라는 축복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향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꿈꾸는 것이고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축복하면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언어의 지혜를 꼭 구하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반드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성도로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세워가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안배가 등장하는데요. 19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예, 놀랍게도 이제 막 채비를 차리려고 하는 모세에게 미디안에서 말씀하셨대요. 어떤 말씀이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주저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 다 죽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모세에게 들려졌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안도감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전히 아, 내가 애굽으로 갔을 때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 다 죽었어.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 너무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소위 모세의 등을 밀어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이집트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이후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커밍 순 다음 주에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없어요. 제가 사실 2부하고 3부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가장들 중에 해가 바뀌어서 또 내일이 또 월요일이니까 출근하는 게 끔찍히 싫은 가장이 있으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직장 상황도 만만치 않고 경제 상황이 지금 뭐 몇 주 만에 어마어마하게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정말 버거우신, 그 사명의 짐을 감당하는 게 버거우신 가장들도 있으시겠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관계적인 측면을 헤아리시면서 또 때로 함께 일하고 돈을 벌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계신 우리 아내분들께서도 참 새해에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생각하면 버겁다, 버겁다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겠다. 근데 제가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잉여의 에너지를 주세요.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해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붙들고 은혜의 성도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2025년 여러분의 앞날 펼쳐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삶 역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역사의 성취가 모세의 어떠함에 있지 않았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시고 모세의 입과 함께하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듯이 일상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사명을 맡아 걸어가는 모든 아름빛 성도님의 삶에도 당신의 능력, 권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나라의 형편도 굽어살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 평화와 안정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 속한 가정을 위해 목회자인 제가 기도합니다. 당신의 사랑의 팔로, 당신의 능력의 팔로, 당신의 평안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2절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함께 선포하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내가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일탁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만 섬기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좌충우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성도들에게는 양자택일의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과 그분의 힘으로 사는 거죠. 내 능력으로 사는 것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이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가올 2025년 앞으로 남은 날 동안 더욱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내 가정에 맡겨주신, 나의 일상 속에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안정, 평화의 나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위탁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앞날을 위해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사랑해 감사합니다. 하늘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덮는기 원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모세에게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격도 없었습니다. 내게는 아무 어떠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야 예레미야 바울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한 사명들을 하루하루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분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으로 연구되고 정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아내분들, 주들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한 가정의 엄마 아빠로서 또 아버지 생활을 책임지는 나장으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감사하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올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안에는 더욱더 풍성한 간증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셨다는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아는 믿기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족 가운데, 귀한 친구들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옥 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사회도 주님 앞에 있다기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안정의 나라로 이 나라가 발돋움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번입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힘과 능력, 삼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귀한 가장들, 귀한 아내분들, 주부들,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각 가정의 앞날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 앞날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